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홍성사에서 격월로 발간하는 쿰 회보 9월 호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슬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산중 마을은 행정적으로 거창군 웅양면에 속해 있어 기상청의 일기 예보는 웅양면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웅양면과 우리 마을 사이에는 직선 거리로는 10km, 해발로는 약 300m의 차이가 있어 웅양면의 일기 예보가 우리 마을과는 어긋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온은 예보보다 늘 2, 3도가 낮고 비와 눈 예보도 자주 어긋납니다. 일기예보를 믿고 나갔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낙향하여 여섯 번째 여름을 맞으면서 기상청의 일기예보와는 상관없이 그날 비가 올지 여부를 분별하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꽃과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으면 흐린 날이라도 거의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인 것 같지만 이슬이 없으면 대부분 비가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이슬이 대신 대지를 적셔주지만 비가 내릴 경우에는 구태여 이슬까지 출동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이슬의 이런 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가 온통 신비 덩어리입니다. 이 이슬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동물들 이야기, 식물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은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비스럽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또한 더더욱 신비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는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의 삶은 자신의 욕망이 빚어낸 것을 따르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이 최고라고 여기는 허물을 추종하는 것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내치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본래 지음을 받은 대로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높아져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복, 구원의 통로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내용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미 자녀와 손자, 손녀가 수백 명은 아니어도 최소한 수십 명은 있어야 그 약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에게 손자, 손녀는 고사하고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65세였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나이가 65세면 출산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첫 아기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인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였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생각 너머에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출산 능력 때문이다라고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고 모세를 불러서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어느 나이를 살아가던 모세를 불렀겠습니까? 저였으면 틀림없이 20대, 30대의 모세를 불러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당시 초강대국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노예생활을 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도 히브리 민족,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 지파임을 밝히고 자신과 함께 여기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자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를 뽑아 바로왕에게 가서 단판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삼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이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신앙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때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백신계의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것이 90편입니다. 그래서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거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이 70세를 가리키는 말이 고희인데 이것은 인생에서 70년을 사는 것은 드문 일이다 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이 생기기 2000년도 더 전에 평균 수명은 훨씬 더 짧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보니 일흔을 넘겨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도 여든을 잘 넘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세월 속에 남아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마저도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으로 보면 죽음을 목전에 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행하신 일이지 모세와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과 뛰어난 역량 때문이었다라고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은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세울 사람과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원하는 지금 세워주기를 막무가내로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이 잡은 권력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속이 상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사울 왕 같지 않은 사람을 세워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람을 선택할 결정권이 있고 나라를 새롭게 할 임무를 세워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귀족이나 학자 집안을 비롯하여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가문의 청소년들 중에 전국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교육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능한 용사로 만드는데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일 것이고 국가 경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경제 이론가와 실물 경제의 가장 밝은 사람에게 경제 교육도 받게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정세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 주변 나라의 역사와 상황에 대해서도 교육할 것이고 그에 따른 외국어는 덤으로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 통치에 필요한 교육, 국방, 복지, 문화와 예술 등을 교육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 교육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지를 압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 왕을 이어 왕위에 오를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8남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2명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장남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둘째부터 일곱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다 온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새는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 8명 중에 혹 왕이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에서부터 일곱째 사이에 있지 8째 막내는 아닐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아버지에게조차 외면당했던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제왕 교육은 도망 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돌을 날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자 사울이 시기하였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사울을 피해 유대 광야에 있는 동굴과 같은 곳에서 동가식 서가숙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으려고 했다가 여의치가 않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하며 성문 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휘갈기기도 하고 심지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다시 가드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자신과 일행이 살 땅을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6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었지만 블레셋의 장군들은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지금이야말로 휘하의 장군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편이 된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가드로 도망을 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조국의 군인들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참전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싸움터에 나온 다윗을 보고 블레셋의 장군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우리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한편이 되어서 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다윗이 싸우는 척하다가 우리를 뒤에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편이다 라고 변호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발길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극적으로 궁지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 가족들과 함께 따랐던 사람들의 가족들, 가축, 재산이 모두 약탈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다행히도 후에 끌려간 사람들과 약탈당한 재산을 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제왕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비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써서 보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뵌 후에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서 투옥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와 지구의 차이는 오대양에 있는 모든 바닷물과 한 모금의 물과의 차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속량 즉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격하고 감사하며 감동을 따라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속량에 더하여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 즉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속량을 그저 감격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더 또렷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거의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개이고 그 다음은 고양이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인의 능력은 신비스럽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캄캄한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버튼 하나를 눌렀더니 온 집안이 환해집니다. 반대로 불이 환한 집에서 나오며 버튼 하나 눌렀는데 집안이 캄캄해집니다. 집 밖으로 나가며 버튼 하나 눌렀는데 자동차의 시동이 켜집니다. 또 몸을 별로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또한 여름에는 집안이 너무 더운데 버튼 하나 누르고 좀 있으니 집안이 시원해집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운데 버튼 하나 누르고 좀 있으니 집안이 따뜻해집니다. 왜 반려동물이 사람을 신비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나 고양이가 사람이 하는 일을 신비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와 고양이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더 신비스럽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의 차이보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이 유한하다고 해도 사람 역시 유한한 피조물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커지고 믿음이 신실해져 갑니다. 본문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문에서는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그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둘째는 세상을 다스린 또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경륜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계획, 그 계획에는 우리의 구원까지 포함됩니다. 그 모든 계획과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륜을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이 경륜과 같은 단어입니다.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집을 뜻하는 단어 오이코스와 법, 규범을 뜻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경륜은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집안은 온 우주에서부터, 그러니까 우주를 운행하는 것, 통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가정, 우리 개인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최종 결정권자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정할 때는 경륜이라고 번역이 되고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한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을 표현할 때는 사명 또는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양화진 홍보관은 2007년에 지어졌습니다. 마포구청 소유의 토지에 우리 교회가 건축하여 기부 체납한 후에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2002년에 100주년 기념재단은 서울시에 양화진 성역화를 청원했습니다. 그 후에 마포구청에 양화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역사공원과 지하주차장 등이 건설되었지만 주차장 옆 부지는 황량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시작된 후에 이 양화진 홍보관을 지어서 기부 체납했습니다. 이 홍보관이 세워지는데 서울시와 마포구청, 100주년 기념재단, 100주년 기념교회 등 여러 기관 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홍보관 건립을 위한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해서 혼모간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기초공사와 골조공사가 있었고 전기공사, 상하수도 공사, 냉난방공사를 비롯하여 완공된 후에는 음향공사, 각종 비품 배치 등 수많은 사람이 제 역할을 다 했기에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한 것이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홍보관 건립이라는 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각각의 일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각자가 하는 일이 사명 또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량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비밀, 즉 신비와 오이코노미아, 경륜과 사명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런데 이 비밀, 신비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때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헬라어의 시간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기를 영어로 크로니클즈라고 합니다. 동시대의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역대기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동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크로니클즈가 크로노스에서 왔습니다. 또 올림픽 수영 종목 중에 아티스틱 스위밍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본래 이름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었습니다. 이것도 크로노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을 제게 적용해서 표현해 본다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한 날, 목사로 안수를 받던 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날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때가 바로 그 주후 1년을 가리키는 말이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단순히 서기 1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역사 속에 실현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우연히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적절한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이렇게 지난 삶을 아쉬워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를 믿을 걸. 과거의 아내 또는 남편이 그리고 자녀가 교회에 나가자고 사정할 때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내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몇 년이라도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라면 좀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었을 텐데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진 카이로스의 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신비롭기만 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은 언제나 평화의 소식이 아니라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고 천재지변과 인재지변의 재난의 소식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언제나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고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판을 치며 경제 지상주의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각종 갈등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만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날이 갈수록 옅어지기만 하여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창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시대를 모르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꽃과 풀잎에는 이슬이 맺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꽃과 풀잎에 맺히는 이슬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것도 75살과 65살의 노부부를 부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있던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것도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억만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왕족도 아니고 권문세가의 자녀나 대학자 집안의 자녀가 아닌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그것도 그 아버지는 내 막내는 결코 왕이 못 된다고 여길 정도의 소년을 불러 도망만 다녔던 것으로만 보이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신비하기만 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어 속량을 받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도하셨듯이 이후의 삶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에 한 조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